오늘은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사건을 먼저 우리가 생각할 텐데요. 오늘 사무엘 하 5장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에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블레셋 사람에게서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결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보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 같이 내 앞에서 내 제단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보라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복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복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인류의 전쟁 역사 중에서 말이죠. 한 번도 패전을 안 한 사람이 다윗이란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이 싸운 전쟁을 조사를 해보면은 전쟁을 해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이 전쟁사에서 유일하게 한 번도 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블레셋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을까요? 어떻게 하나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 열두 지파가 추대한 왕이 되었죠. 그래서 왕이 되었는데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전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 이제 수도를 옮겨야죠. 서울을. 그래서 어디로 옮겼어요?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로 옮겼죠? 예루살렘으로 옮겼죠. 그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건데 예루살렘을 쳐들어 올라가서 예루살렘이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서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드디어 예루살렘을 다윗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고 그 성 이름을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정말 그 위세와 영광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기가 다시 닥쳐옵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강대한 적인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이 얼마 전까지 자기 영내에서 도망을 봐가지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과 길보아 전투를 할 때 너는 싸움에 끼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남겨두고 가서 이 블레셋이 사울 이 왕의 왕국을 거의 초토화시켰죠. 그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는 정말 대참패를 당하게 되죠. 그런 승리를 거둔 이 블레셋이 어느 날 우리 다윗, 우리 땅에 와 있는 이 도망자 다윗이 있을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문을 보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것뿐만 아니라 전에는 단지 유다지파의 이런 왕으로만 있었는데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에서 도읍지를 정하고 거기에 천도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가만히 놔두면 이 싹이 자라가지고 블레셋 우리에게 굉장히 적이 되겠구나 해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갑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아주 대단히 아주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치러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쟁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무기를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군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차이가 있었어요. 블레셋은 그 당시에 철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었다. 청동기 시대로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전 국토의 왕이었던 사울을 무찔렀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이스라엘 땅의 허리 부분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남쪽과 북쪽을 지금 분리시켜서 아무리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만 통일 금방 된 이 다윗이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절호의 찬스를 하고 이 싸움은 무조건 이겼다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은 자기네들의 싸움과 전비와 또 그 숫자와 그 전쟁 능력을 봐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큰 힘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르바임 골짜기에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난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쟁터로 나갑니다. 자기의 요새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내려가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사실 그래요. 다윗은 너무 지혜스럽고 다윗은 정말 참 대단한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을 칠 때는 공격을 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5장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종자를 데리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찬 예루살렘 바로 옆에 골짜기입니다. 거기는 정말 수십만의 이 블레셋을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용도 간단해요. 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간다면 저 사람들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우리가 이길 겁니까? 이 두 가지만 딱 물어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가라 그리고 붙였다 이 두 가지만 대답해요. 그리고 이 엄청난 전쟁이 블레셋과 이 다윗의 전쟁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딱 한 줄이에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단 전쟁에 무슨 싸움이 하면은 뭐 처음에 아침에는 어떻게 됐고 전반전은 공격을 하다가 나중에 소강상태가 됐다 뭐 이래야 되는데 다윗의 전투를 보면은 이게 간단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홍수가 나와서 홍수가 밀려나가면서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막 흘러나간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내 제적을 흩으셨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전쟁을 기록한 내용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이렇게 정하고 말았어요. 참 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에 속하면은 사실 우리는 먼저 두려움도 갖게 되고 인간적으로 무슨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자기가 이렇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답도 명쾌하세요. 가라 마라. 그리고 이긴다 지냐면 이긴다 하고 딱 하면 그냥 이겼다는 것이.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2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상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곤 신이며 이런 신상 우상들을 그걸 사실 가지고 제일 앞에서 싸웠는데 그걸 버려놓고 도망갈 정도로 아주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때까지 전쟁에서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오늘 그 말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말을 딱 보면서 옛날이 생각나죠. 아벡 전투에서 사울의 이 아들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하고 싸워서 막 지겨 나니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 여호와 법궤를 들고 가면은 우리가 이기겠구나 해서 여호와 법궤를 둘러메고 싸움하러 갔다.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그 전투에서 아벡 전투에서 싸웠는데 그 아벡 전투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세웠다가 이기기는커녕 전부 다 전멸해버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뺏기는 이런 참 수모를 당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전투로 인해서 엘리 대제사장이 죽게 되고 그 아들들 다 죽게 되는 정말 어쩌면 이스라엘의 종교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종교가 완전히 몰락해버리고 많은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우는 이 첫 전투에서 놀랍게도 그게 완전히 반전이 되면서 원수가 갚아지는 이런 일을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완전히 져서 이 자기네들 우상을 버려도 팽개둔 채로 패퇴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이제 군사들이 그것을 전부 수습해버리고 없어버리고 전부 무너뜨리고 말았죠. 이렇게 해서 1차 전쟁은 깨끗하게 끝났는데 이 악한 대적들은 결코 한 번에 물러가지 않습니다. 이 중국 사자성어 중에서 화불난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불난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화는 이 나쁜 이런 화는 절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다. 계속 반복해서 오는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을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공격을 해봅니다. 다시 그리고 와가지고 이번에는 남아있는 모든 군대를 다 데리고 와서 똑같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제 전투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 전투를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여러분들? 이 전투는 자 전략상으로 보면 다윗은 처음에는 무조건 공격해서 이겼어요. 이미 그 전략과 그 싸움 방법을 알았던 이 블레셋은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번에는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아마 갈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온데 뭔가 물었어요. 또 이번에도 다윗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대답을 해요. 가라, 가라사대 뭐라 해요?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뒤로 가서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은 복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복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복나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복나무는 아니고 이건 발삼나무라 그래요. 사람들은 발삼나무라 그러는데 향이 나고 좀 진액이 있는 이런 작은 나무인데 그 나무에 올라가서 있어라. 하나님의 전략 참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가 생각 못하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그리고 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인도하심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윗은 지금 승전하고 이긴 그 사기 충천에서 그냥 공격하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사라. 하나님은 이미 블레셋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 적의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 그냥 갔다가는 저 사람이 거꾸로 매복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는 기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사라 뒤로 가서 나무 위에 가서 계세요. 나무 위에 매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나무 위에서 어떻게 할까요? 발자국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럼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을 하라. 누구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저도 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기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런데 성경 원어에 보면 블레셋이 걷는 걸음 소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걸음 소리예요? 하나님의 군대의 걸음 소리. 야, 하나님께서는 이번 2차 전쟁이 너무 하나님도 심각하셨는지 지난번에는 물을 흩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 그래서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내 앞서 가신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군대가 먼저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군대가 먼저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앞서 가게 되면 너희들 따라와서 공격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고자 했던 어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고 이 하나님의 연합군이 다윗 군대와 함께 힘을 합치니까 블레셋은 뭐 정신없이 이번에는 뭔가 전세를 역전해 보려다가 오히려 초토화되고 나서 여기 보니까 게바에서 25절을 보면 게바에서 게셀까지 물러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게바가 어딘지 아세요? 게셀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게바에서 게셀까지 게에서 게까지 그죠? 바에서 셀까지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게바란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는 솔직히 이 족장들이 다니는 아주 중심 도로예요. 아주 정중앙이에요. 사울이 왕을 했던 기부와 조금 위에 있는 아주 중심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허리인 가장 중앙이 바로 게바인데 거기서부터 몰아내가지고 서쪽으로 쭉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기네 땅인 게셀 지중해 바로 옆으로 가 완전히 몰아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통일을 해버렸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의 허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울 왕과의 그 길보아 전투에서 차지했던 그 영토를 이 전쟁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이후로도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 이 얼마 있다가 한두 번 쳐들어오는데 그 전쟁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치명상을 입었던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고 다윗의 왕국에 정말 그 강력하고 융성함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장에 가보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다윗이 이제 영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또 그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안정을 빼앗게 되니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말 너무 좋은 뜻을 하나 주셨어요. 6장에 보면은 이제 6장에는 또 다른 한 사건이 나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에다 갖다 두라는 거예요. 시온성에 갖다 두라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때까지 하나님의 법궤는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곳에 있었어요. 블레셋이 아벡 전투에서 이제 그 법궤를 메고 온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그걸 찬탈해 갔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 다곤 신전에 놨는데 다곤 신전에서 여호와 법궤가 다곤 신전에 신들의 목을 치고 해서 두둥강이가 나고 막 이랬다는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다가 또 다른 데로 옮겼더니 거기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두 마리의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그걸 돌에 싣고 우리가 이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버리자 해서 두 마리의 소에다가 수레를 싣고서 그리고 쫓아보냈죠. 그리고 소가 어디로 갔을까요? 벳세메스라고 하는 데 갔어요. 그래서 벳세메스에 갔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거 다 사무엘상 우리가 4장 5장에서 배웠던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저기서 오는데 소에 끌려서 뭐가 오는데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법궤를 이렇게 봤다가 몇 명이 죽었냐고 70명이 그 현장에서 죽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호기심 때문에 그걸 봤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이걸 차라리 딴 데로 보내자 해서 보낸 곳이 어디냐? 바로 기리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여기에다가 이 기리앗 여아림이 가서 이제 그것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때서부터 이 다윗이 왕이 된 시기까지는 거의 한 7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놓여있는 이 법궤를 사울 왕도 자기가 왕으로서 섬기는 그 기부하로 옮길 생각을 안 했어요. 사울 왕은 본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였던 사람 아니에요. 높당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왕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도 사무엘조차도 그 법궤를 올리지 않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그런 와중에서 첫 번째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영적 부흥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 성으로 옮겨놔야 되겠구나. 성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옮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또 다윗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통일왕국에서 예루살렘에다가 법궤를 갖다 놔야만 이스라엘 전체 사람 우리 백성들이 생각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 이런 아마 평판을 들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 정말 명실상부한 이 왕국 통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이 법궤를 그리고 하나님 이제 우리 성으로 모셔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옮겨졌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회수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이 건국 이래 최고의 이게 행사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그 법궤를 드디어 회복을 하고 찾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가져온다는 것이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에서 몇 명을 모았어요? 3만 명의 군대를 모았어요. 법궤를 찾으러 가는데 여러분 법궤가 크기가 얼마나 줄 아세요? 법궤가 얼마나 클까요? 법궤. 법궤가 1. 한 1m 정도 된다. 2. 3m 정도 된다. 4. 3. 5m 정도 된다. 4. 12m 정도 된다. 어느 거 있습니다? 2번. 2번이면 3m? 네, 또. 법궤는 길이가 1m 20cm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길이가. 아론의 지팡이는 그거보다 작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m 20c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높이가 한 75cm밖에 안 돼요. 높이하고 이게. 그러니까 뭐, 한 요만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가지고 오는데 몇 명이 동원됐다고요? 군사가 3만 명이에요. 다윗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전 지파에서 사람을 차출해서 3만 명의 군대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으고 그리고는 어디로 갔느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유다. 바알레유다는 기랴드아림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로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그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수레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수레를 이제 말을 이제 소가 끌고 있는 수레겠죠. 그 수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냥 헌 수레를 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정말 새롭게 하나님의 법궤니까 수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수레에다가 소를 끌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기랴드아림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게 누구네 집에 보관이 돼 있다고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 집에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아비나답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꺼내서 수레에다 씻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를 몰고 가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죠. 이름이 뭐? 우사와 자, 이름 한번 외워보시고. 이름이 뭐 우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이름이 또 그 다음에 뭐 아효. 예. 우사와 아효가 아들인데 이게 아들 같진 않아요. 아니 뭐 손자나 뭐 좀 되는데 하여튼 아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이 사람들은 평생을 뭘 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거기 최소한 몇십 년이 있었을 테니까 이 아들들은 그걸 아마 보면서 자랐을 거고 그 법궤를 숨겼던 사람들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궤 전문가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데리고 이제 씻고 그리고는 술에다 씻고 앞에서는 누가 간다고? 아효가 가고 뒤에서는 우사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레가 움직이는 그 앞에는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뭐 악기예요. 그러니까 잣나무 악기를 갖다가 잣나무로 만들었어요. 자료들 악기는 뭘로 만든다?
잣나무.
잣나무로 만든다. 그러면 이 법궤는 뭘로 무슨 나무로 만들었겠어요? 법궤는 백향목. 자, 그것도 또 1, 2, 3, 4, 1, 백향목. 2, 그래도 법궤인데 오동나무. 3, 소나무. 4, 뽕나무. 5, 아카시아나무. 자, 이 중에서 뭐겠어요? 법궤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궤는 무슨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백향목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뽕나무, 아카시아나무. 어느 거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논리하지 마세요. 아카시아 나무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하고 보잘것없는 나무가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거를 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는데 법궤를 만들었는데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이 뭔가 봤더니만 그게 한자로는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계가에서 너무 흔하게 남은 정말 제일 별 볼 일 없는 나무인 그 아카시아 나무로 뭐를 만든다? 법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만들었어요. 자, 그 법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드디어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와 자, 거기 악기 종류 보니까 수금, 비파, 소고, 뭐 양금, 재금, 아이고, 뭐 이런 악기를 말해. 관현악단이네, 완전히. 그죠?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대축제죠.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거기서 단원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당시에 3만 명이 군대가 동원됐으니까 여기에서는 아마 이 밴드, 이 오케스트라가 한 몇백 명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빵빵을 울리면서 지금 대축제를 벌이면서 드디어 옮깁니다. 얼마나 다윗의 가슴에도 뿌듯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일시켜주시고 블레셋을 무찔렀고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다. 그리고 그 신앙심, 종교적인 회복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다윗도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6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 어디에 도착했어요?
바보네
타자마야. 네, 계속 읽으세요. 시작.
바보네 타자마야에 이르러서는 소주이팀으로 삭사와술로 하나님의 괴를 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잘못함을 위하여 진정하사 저를 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를 옆에서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저를 하셔서 다윗이 불하여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법궤 이동 대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난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나군의 타작 마당이라고 이 추수 타작하는 그 마당을 지나려고 할 때 사건이 터졌는데 무슨 사건이고 소가 그만 갑자기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아뛰니까 수레가 덜컥덜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에다가 지금 이것을 실었다 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는 것처럼 밧줄로 잘못 가요. 하나님의 법궤 어떻게 밧줄로 믿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3,0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년 전에 수레를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들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다가 지금 법궤를 실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법궤가 그 당시 아스팔트 포장길이 아니잖아요. 산길을 내려가는 거니까. 타당가는 갑자기 소가 뭐 때문에 놀랐는지 깜짝 놀라니까 갑자기 수레가 흔들거리면서 법궤가 거기에서 흔들리는 정도가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법궤가 떨어진다.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따라 앞에서는 아요가 소를 끌고 왔고 뒤에서는 우사가 그걸 지키고 가는데 이 우사가 그걸 딱 보니까 법궤가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얼른 뛰어와서 우리 이정근 집사님처럼 얼른 가서 붙잡았어요. 아차 붙잡았는데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 여기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어떻게 죽었다. 우사가 궤가 떨어질까봐 잡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쳐버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우사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 착한 좋은 일을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궤에다 손을 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가지고 베레스 우사, 베레스는 하나님이 쳤다는 말이에요. 우사를 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그 장면을 보고 있던 8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보고 다윗이 어떻게? 격동을 했어요, 다윗이. 누구를 향해서 분노를 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게야, 도대체.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 우사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이상이 모였는데 뭘 잘못했냐? 하나님한테 분노라고는 뒤에 보니까 화가 얼마나 나죠? 아니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어. 그리고는 그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막 두렵기도 하고 왜 이랬을까? 그래서 그 법궤를 오벤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지 거기다 맡겨버렸어요. 성경도 안 맡겼다. 그럼 이 우사는 무슨 잘못을 저지? 여기에 우리가, 우리는 이 성경 그냥 읽어보면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모르면 우사처럼 죽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사는 몰랐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이동을 하는 원칙을 민수기에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뭐냐면 법궤를 이동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사람들만이 법궤를 이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런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이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댈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에다가 싣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네 신을 갖다가 수레에다가 싣고 그래서 옛날 법궤를 자기네들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벳세메스로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수레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의 레위 지파의 이 고핫 자손들이 그 자손들이 내 귀에서 이제 밑으로 쇠고랑을 만들어 나무를 끼고는 이 나무를 끼고 반드시 둘러매고 끈으로 해서 또 둘러매고 그래서 매고서 움직이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고 걸어서 움직이게 이렇게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모르는 거예요. 우사도 모르는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지금 이 법궤가 없어지고 난 뒤 70년 넘게 됐어요. 당치가 된 게. 사무엘이 죽은 지 벌써 수십 년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해서 모세가 자기네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심각하다. 하나님께서 그런 규칙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정해졌다는 것을 아무도 얘기 안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뜨거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열심만 있으려니까 하자 하고 그렇게 했다가 우사가 죽고 마는 것이거든요. 왜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법궤를 옮겨놓은 이 순간에 블레셋처럼 그 블레셋과 전투할 때처럼 왜 하나님께 묻듯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보질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것이 바로 우사가 죽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버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이걸 만져서도 안 되는데 우사는 만졌던 거예요. 안 만졌으면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전 제가 보면 절대 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나를 위하는, 법궤를 위하는 너의 마음에 그 신앙은 좋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이 없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 하나님 하면은 미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말씀을 몰라요. 열심을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다른 짓을 해요. 이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드려라 하나님께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뿔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깁니다. 우사가 만약에 저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술에 실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아 자손이 와서 둘러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랬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모르고서 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오늘날도 그런 일이 너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있어요. 너무 막 헌신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이 헌신은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기는 커녕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면 여러분? 죽어요. 죽어. 그게 뭐냐면 모르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축복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고 돈 많이 버세요. 성경에 보면 돈 많이 번다는 얘기 제가 단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자식들이 잘 된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대로 막 빼버리고 어떤 것을 더해가지고 얘기하고 어떤 건 하나님이 이쪽을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를 해버리고 하나님의 법에서 더했다 뺐다 뒤틀었다가 없앴다가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갖다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레위 지파의 고아스로 정해가지고 법궤를 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과 뜻대로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네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했는데 구원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쓸데없는 거 지키고 막 이런 걸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고 예언하신 그걸 무시하다고 예수를 안 받아들였던 거예요. 열심은 있어요. 그 사람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제사 드리면서 너무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절기가 되면 유월절이고 뭐 이런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며칠 한 달 넘게 걸어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열심히 너무 좋죠. 그런데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 예수가 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무시해버려요. 가짜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그러니까 열심히 행동하는 것으로, 섬기는 걸로. 여러분, 예배가 참대로 드려, 참다운게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예배 여러분 천번 만번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갖다가 있는 걸 다 드렸어도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녔어도 그냥 하나님께서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사건을 당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다윗의 책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이 두려움 때문에 깨달았어요. 오벳에돔 집에다 옮겨놨는데 거기에서 오벳에돔이 3개월 동안 자기가 봉헌한대. 오벳에돔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고 3개월 동안. 여러분 사실 그렇죠. 법궤를 옮기다가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를 했는데 왕까지도 겁내고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서 도망을 가버리고 마는데 그런데 그 법궤가 오벳에돔 집으로 갔다. 여러분 그게 죄성 집사님 집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아 이건 내가 죽었구나. 얼마나 두렵겠어. 왜 죽었는지 영문도 모르는데 법궤는 굴러옮겨 놓으니까. 그런데 오벳에돔 이 사람 집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막 내렸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축복을 내렸을까요? 제대로 섬겼어요. 이 오벳에돔이 여기서는 뭘 했는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복만 받았다는데 역대상이나 뒤로 넘어가 보면 자세히 설명했는데 오벳에돔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예배 드릴 때 이 악기를 다루는 연주가들이 됩니다. 그 집안이.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니까 아니 뭐야 우리가 할 때 사람을 죽이더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비로소 이 다윗이 알아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니까 정말 이제 사람들 어떤 사람 레위 지파의 고아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 성전에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벌을 만해.
좋아요.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맨 사람들이. 드디어 고핫 지파의 사람들이 율법을 드디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 고핫 사람들이 법궤를 어떻게? 맸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나겠어 안 나죠. 이제는 두려워요. 율법임에도 그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도 두려워. 그러다 보니까 맨 사람들이 몇 발자국을? 여섯 발자국을 한 발자국 뛰면서 이것도 하나님 때 증거해서 죽나? 또 한 발자국에서 여섯 발자국 뛰어서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때 멈춰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뭐라고 해서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그 순간 제사를 지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법궤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구나. 이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법에도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드디어 거기에서 기쁨이. 그러니까 그 다음 14절에 보니까 시작. 그 다음
네.
드디어 이 괴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법에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참된 예배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기가 그전까지 정치적 목적도 있었고 자기의 어떤 과시도 있고 뭔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뭐 한다는 걸 보여도 주고 싶고 해서 법궤를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무참하게 그게 깨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자기가 운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것을 보게 될 때 그 감격이 말할 수 없고 그 앞에서 춤을 춰요. 다른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 입 옷을 입었더라 이런 데 춤을 다해 춤을 췄다는 게 거의 뭐 빙빙 그 원어에 보면 빙빙 걸 돌면서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옛날 춤추는 거기 뭐 그 뭐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 가면 막 음악 나고 춤추는데 나이트 지금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이 그 앞에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서 이제 법궤를 옮길 수 있고 축복을 하셨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다시 껌충껌충 막 거의 미친 사람처럼 거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니까.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체면 모든 것이 하나님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그러니까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다. 이 뒤에 가면 역대상 그렇게 나와요. 옷이 벗겨진 거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드디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참된 예배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사히 와가지고 다윗성에 정착이 됩니다. 다윗성으로 옮겨져서 이 다윗이 법궤를 놓기로 딱 쳐놓은 그 장막이 있는데 그 장막 안에다 법궤를 옮겨놓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에 이 시온성에 있게 되는 거고 다윗의 왕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드디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축복받은 왕이 되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렇게 다윗이 법궤를 옮기고 이 법궤를 여러분 옮기는 게 이 나곤의 타작마을 마당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한 16km 정도 돼요. 16km면 여러분 이 고아 자손 제사장이 저 자손들이 그걸 둘러매고 여러분 몇 킬로 간다고 16킬로를 걸어간다 생각해서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옮겨놓고 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서 낙뛰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옛날 아브넬하고 이 화해를 할 때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라 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는데 미갈이 예루살렘 성에서 보는데 춤추며 막 그냥 옷이 바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추는 자기 남편 누구 다윗 왕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갈이 거기서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일국의 왕인데 이 나라의 왕인데 수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미쳐 날뛰면서 춤춰가지고 바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갈이 아유 못 배운 인간을 할 수가 없구나. 지가 목동 노릇을 하던 게 그게 거의 왕이 되니까 마음에 성경 말씀해 보니까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중의 절을 어떻게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저 인간 말도 안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세워놓고 그리고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일한 사람들한테 고기 한 사람씩 떡도 포도도 조금 나눠주고 잔치를 끝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집에 왔는데 다윗은 이 기쁜 날 이제 가족들에게 축복도 하려 하는데 미갈이 짝 나타나면서 뭐라 그랬겠어요? 바로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할 수 없어 목동 주제에 왕 되더니만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네. 기뻐도 그렇지 거의 미쳤어 미쳤어.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채통머리 없이 여기 보면 지금 얘기한 말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요. 20절에 네? 네, 20절에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아주 깔쭉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체면도 없이 자기 몸을 너굴러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오은금 집사님이 만약에 이병택 집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 남 일 열심히 해가 지금 막 들어왔는데 아 인간아 이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은금 집사님 번개가 번쩍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윗도 흥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다윗이 미가르겠지. 징계를 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내가 춤을 췄던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건데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이 사람의 눈이 들어오는가? 사람의 보는 것이 들어온가? 오늘 우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너무 열심히 하면 야 적당히 미쳐라. 너 예수 너무 열심히 미쳤어. 미쳤어. 미치는 게 중요한가요? 근데 여기서 잘못 미친 게 문제야. 미쳤다 그래가지고 밥도 안 차려놓고 나가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맨날 했어. 이거는 제가 보기엔 그건 잘못 미친 거예요. 사실은 밥도 다 차려놓고 남편 올 때도 기도하다가 얼른 들어가가지고 밥 같이 차려놓고 먹고 이래야 되는데 먹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기도하는 거 이건 난 저는 옳지 않다 그런데 바로 미갈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대축제를 벌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사람 보기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춤을 췄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인데 그런데 너는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보고 있구나. 너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취해버려서 벗어났던 사울의 딸이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런 표현을 딱 쓰는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사울 왕가와 다윗 왕과의 명확한 구분이 나서면서 이때 이제 미갈을 마지막으로 사울 왕과를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저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했다고 23절에 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엄청난 저주를 하신 거예요. 완전 징계를 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춤을 춰도 축복이고 다윗에게 대들었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느 한 사람도 담아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 다윗조차도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섬겨야 됩니다. 참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을 잘못 건드리면 다윗에게 대적하는 자는 물을 흩음같이 흩어버립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애도 못 낳아요.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은 초토화되고 맙니다.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